우리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5년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힘겹게 달려온 한 해를 결산하고 마무리하는 연말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의 일정표 교회의 력으로는 지난 11월 27일 대림절 첫 주부터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력에서 시작과 새해를 알리는 대림절과 성탄절이 또 세상 달력으로는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에 있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면 참 묘하고 또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끝자락 마지막 네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에서는 대림절의 시간 흐름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다섯 개의 초를 준비해서 한 주 한 주 초를 켜가며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대림절 초 네 개는 다 켜졌고요. 이번 주 금요일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성탄의 초가 밝혀지게 됩니다. 대림절은 영어로 어드벤트라고 하는데 뭐뭇을 향하여 접근하다, 오다, 도래하다 라는 뜻의 라틴어 어드벤투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림절과 성탄절의 구분이 선명해서 이렇게 잘 지켜지고 있지만 예전에는 대림절이 화려하고 상업적인 성탄절에 가려져서 살 자리가 없었습니다.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한국교회도 미국 선교사들이 처음에는 성탄절만 소개했기 때문에 한국교회사 초기에는 대림절이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림절 절기 교육이 잘 되었고요. 또 대림절을 통해서 성탄의 기쁨과 은총이 더 깊고 풍성하도록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대림절 절기를 지키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신앙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대림절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일어났던 인류 최고의 사건,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 성탄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두꺼운 구약 성경만큼이나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메시아가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신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2000년 전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인간으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은 침묵했고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몸 하나 편히 누울 곳이 없었습니다. 그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대림절을 통해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탄절을 통해 메시아의 언약이 성취된 것을 감사했고 또 우리가 각자의 생일을 기념하며 또 축하하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탄생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신비로웠던 그 첫 번째 성탄절을 추억하며 축하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으로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의 사건, 다시 오실 예수님, 즉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아무런 주목도 받지 않고 고요히 연약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예수님은 처음 오실 때 초림 때와는 달리 온 세상이 다 알도록 영광 중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통해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이렇게 연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4주간의 대림절을 보내며 예수님의 탄생, 초림을 추억하고 기념하면서 동시에 재림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과 동정녀 탄생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재림 신앙을 다시 확인하고 상기하는 중요한 신앙의 계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참 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탄생 초림으로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중간의 시간, 영적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탄으로 이미 시작되었지만 미안의 재림으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영적 긴장감이 가장 최고조에 달았을 때, 그 밀도가 가장 높았을 때가 언제였을까 생각해보면 그때가 바로 1세기 초대교회 시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장 이상적으로 구현했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현대교회가 회복해야 될 교회의 모습, 돌아가야 될 그러한 교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냈던 충격적인 삶, 사랑과 나눔, 또 그러한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켰던 그 충격적인 삶의 에너지, 또 폭발적인 부흥의 동력, 그것은 바로 죽은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신앙과 더불어 승천하셨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신앙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질서를 전복시키며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갔던 초대교회는 부활과 재림이라는 두 믿음의 명마가 끌고 가는 그러한 쌍두마차와 같았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하늘을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재림신앙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재림신앙은 마치 사람에게서는 심장과 같았고 또 건축물에서는 기둥과 같아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과 또 신앙의 근간을 이루었고 또 강렬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무엇보다 재림신앙은 혹독한 핍박과 한란 속에 있었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본문 7절에서 아무리 견디기 힘든 고난과 핍박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인내하라 이렇게 격려합니다. 아무리 현재의 삶 속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주님 강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라 격려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성도들이 흘리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또 핍박하던 원수들의 목전에서 잔치상이 베풀어지면서 지금의 암울하고 힘든 모든 상황이 통쾌하게 역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마라나타는 아람어인데요. 이 아람어 마라나타를 소리내는 대로 헬라어로 적어서 이렇게 읽을 때 띄어있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소 달라지게 됩니다. 초기 헬라어 신약 성경을 보면요, 헬라어 대문자로 되어 있고 또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고 다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마치 우리말 중에도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를 띄어있기를 다르게 하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라는 뜻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마라나타는 두 가지로 띄어 읽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라나타를 마라나타 이렇게 뒤에서 끊어 읽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뜻이 됩니다.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이 말은 오시지 않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오시기를 청하는 그런 미래 청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기원하는 말이 됩니다. 오시라고 기원하는 말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대표적인 번역의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 마라나타를 이렇게 마라나타 뒤에서 끊지 않고 중간에 끊어서 마란아타 라고 이렇게 읽게 되면 주님이 오십니다 혹은 주님이 오셨다라는 주님의 오심을 알리는 외침이 됩니다. 본문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계시느니라. 마치 금방이라도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실 것 같은 그런 긴박감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마란아타,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셨다. 마치 누군가가 서너 발자국 뒤에 따라오시는 그런 주님의 강림을 앞서 뛰어들어와서 알려주는 것 같은 그런 재림의 정서 속에서 현재를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현재적 의미를 갖습니다. 대림절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과거의 성탄을 추억하며 현재로 그것을 끌어오고요. 또 미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현재 속으로 이게 앞당겨 올 때에 우리는 현재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런 시간 구분이 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더라도 지금 우리 눈에 그 빛나는, 우리 눈앞에서 빛나는 별빛이 지금과 같은 시간대에 빛나는 그런 별일까요? 나침반이나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 여행자의 길 안내자가 되었던 밤하늘의 그 북극성. 이 북극성은요, 지구로부터 800광년이나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합니다. 그 광년이라는 것은 빛이 1년 동안 가는 속도인데요.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다고 합니다.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잘 이렇게 실감하지 못하실 텐데 빛은 1초 똑딱 할 때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돈다고 합니다. 고속철도 KTX로 지구를 한 바퀴를 돌려면 무려 134시간, 5일하고도 14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볼 때에 그야말로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극성은 지구에서 그런 빛의 속도로 무려 800년을 달려야 하는 그런 먼 거리에 있는 것입니다. 북극성이 지구로부터 800광년 떨어져 있다는 것은 오늘 밤 우리가 보는 그 북극성은 지금 북극성이 반사하고 있는 그 빛이 아니라 이미 800년 전에 보내졌던 빛이 이제야 우리 눈앞에 도착해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즉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북극성은 800년 전 과거의 북극성입니다. 만약 이 순간 북극성이 폭발해서 사라져버린다면 지구에서는 800년이나 지난 후에야 북극성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벌써 사라지고 없을 그러한 북극성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진 않지만요. 이런 과학적인 지식을 동원할 때 현재 우리 눈앞에 빛나는 저 별빛은 이미 과거에 존재했던 빛이고 그리고 미래인 10년 후에 우리가 그 북극성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 빛은 이미 오래전 과거의 빛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언제가 현재이고 과거이고 미래인지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또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구분이 모호해집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한때 뒤섞여 있는 동시간에 다 뒤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대림절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과거에 오신 성탄의 예수님 그리고 마라나타 미래에 오실 재림 예수님 그리고 마란아타 현재 우리 속으로 금방이라도 들어오실 것 같은 예수님으로 구분했지만 이 구분이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밤하늘의 별처럼 주님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를 만나러 우리를 향해 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대림절에 어울리는 시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김영봉 목사님. 목사님이시면서 또 저술가인 김영봉 목사님이 쓰신 내게 중요한 것. 주님, 당신이 12월에 나셨는지 3월에 나셨는지 저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제게 오셨다는 사실 오직 그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당신이 베들레헴에 나셨는지 나사렛에서 나셨는지 저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낮은 자들을 찾아 비천한 곳으로 오셨다는 사실, 오직 그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주님, 당신이 처녀의 몸에서 나셨는지 그렇지 않은지 저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 오직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불원천리 찾아가 주님을 뵙는 것도 황송한데 당신이 우리에게 오시다니요. 화려한 궁전과 장엄한 성전을 외면하고 초라한 저희 집에 오시다니요. 영원한 당신이 먼지로 돌아갈 육신을 입으셨다니요. 이 모든 일이 바로 저를 위한 일이었다니요. 감사하다는 말이 왜 이렇게 어색하게 느껴지나요? 이럴 때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대부분이 이미 예수님이 그 마음에 찾아오신 탄생의 감격을 갖고 계시겠지만, 아직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또 탄생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실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시고 또 교회 밖에는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고 또 그 일이 미래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북극성처럼 우리를 향해 이미 오래전에 출발하셨고 또 빛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또 그런 심령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향해 오시는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 이 대림절에 어떤 믿음의 내용 또 어떤 영성을 가져야 할까요? 성탄에 초점을 맞춰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되새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재림신앙을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세기 초대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압도하며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던 재림신앙은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만큼 빨리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앙 공동체 이곳저곳에서 정말 예수님이 오시긴 하는지, 언제 오시는지 수근수근 재림에 대한 여러 오해와 회의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재림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고 또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재림이 없다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재림이 곧 일어나기 때문에 생업을 포기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 재림에 대한 오류 그리고 미혹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일정한 날짜와 시간을 말하는 시한부 종말론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재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거나 또 재림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즉 재림에 대해서 무디어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성도들이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거짓과 비진리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관심을 오히려 다른 데로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재림에 대해서 무디어지게 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으로 아직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이루어질 진리입니다. 2000년 넘게 오랜 시간 기다렸고 또 아직 오시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도 주님 오실 수 있다는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바로 문 앞에 와 계신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재림신앙, 이것은 일상생활을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일상에 더 충실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허투루 살아가지 않습니다. 초중고 학창시절 청소시간에 벌어지던 재미있는 광경이 생각이 납니다. 보통 청소를 시켜놓고 선생님들은 교무실에 가 계시죠. 이때 학생들은 대부분 열심히 청소를 하기보다는 삼삼오오 짝을 지어 잡담을 하거나 또 장난치며 놉니다. 시끄럽습니다. 이때 누군가가 선생님 오신다 라고 이렇게 말하며 모든 학생들이 순식간에 자기 청소 구역에 들어가서 열심히 청소를 합니다. 선생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도 선생님이 오신다라는 이 말만으로도 청소하는 태도가 또 청소의 질이 달라집니다. 학교 선생님이 오시는데도 이러한데 주님이 오신다면 그 누구가 주님의 강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주님이 바로 앞에까지 오셨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거룩한 부담감으로 정신이 번쩍 들고 또 긴장하고 주님께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젠가는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런 재림신앙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재림을 먼 미래에 일어날 사건으로 미루어 놓지 않고 마란 아타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지금 바로 문 앞에 서 계십니다 라는 임박한 현재의 사건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좀 더 다른 그런 신앙의 질을 갖게 될 것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대림절 초는 타들어가며 점점 큰 빛을 밝히고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흘러가는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생텍쥐페리의 어른을 위한 동화 어린 왕자라는 소설을 보면 소옥성에 살고 있던 어린 왕자가 여행을 떠나 지구에 오는데 사막에서 여우를 만나 친구가 됩니다. 둘은 어린 왕자와 여우와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가치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만남과 기다림입니다.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정해진 시간에 올 것을 이렇게 제안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갈수록 난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4시가 오면 나는 흥분해서 안절부절 못하겠지만 무척 행복할 거야. 그래서 너를 만나는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알게 되겠지. 내가 아무 때나 오면 몇 시에 마음을 곱게 단장해야 하는지 모르잖아. 만남에는 예의가 필요하거든. 여우와 어린 왕자의 만남은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더 특별해집니다. 여우는 어린 왕자의 만남을 기다리며 그 기다림의 시간을 설레임과 행복으로 가득 채워갑니다. 마음을 곱게 단장하며 만남에 대한 예의를 갖춥니다. 여우에게 기다림의 시간은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그런 킬링 타임이 아니라 소중한 친구와의 만남을 앞두고 있기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고 또 행복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2015년 대림절은 성탄과 재림을 넘나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앞두고 있기에 이 기다림의 시간은 더욱 가치가 있고 우리는 이미 행복합니다. 우리의 대림절은 이 귀한 만남을 위해 마음을 단장하며 예의를 갖추는 준비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단장하고 또 준비해서 예의를 갖춰야 할까요? 처음 오셨던 그 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추하고 냄새나는 축사, 그리고 가축의 밥그릇인 여물통, 구유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곳은 화려하고 높은 곳이 아니라 축사처럼 낮아진 마음, 그리고 빈 여물통, 구유와 같이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깨끗하게 비워진 마음입니다. 어린 왕자를 기다리면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쿵쾅거리는 마음을 단장하며 기다림을 행복으로 가득 채웠던 여우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그 주님의 말씀이 삶이 되는 경건과 거룩한 행실로 기다림의 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매년마다 돌아오는 절기 중에 하나이지만 우리 모두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며 겸손과 정결함으로 준비하고 단장함으로 새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는 2015년 대림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저 대림절의 초가 점점 들어갈수록 우리 마음과 이 세상에는 성탄 예수님, 재림 예수님, 임마누엘 예수님의 큰 빛이 더 밝게 빛날 것이고 또 하늘에는 영광, 우리는 큰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약속대로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중간의 시간에도 임재하시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탄에 앞서 대림절 끝자락을 보내는 지금 우리 속에 새롭게 탄생하실 주님, 그리고 우리를 향해 다시 오고 계시는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며 단장하며 예의를 갖춰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만남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간을 통해 더 큰 기쁨과 행복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고 다시 오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는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등.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언약의 말씀대로 처음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연습하는 대림절은 성탄의 주님, 재림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약속되어 있기에 가장 가치 있고, 그리고 그 시간은 이미 행복합니다. 나를 향해 오고 계시는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여물통과 같은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준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다시 재림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초림과 재림, 임의와 아직의 시간을 정결한 믿음으로 채우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인도하시는 역사가 나를 향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깨어 준비하며 마음을 단장하며 예의를 갖추고자 애쓰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양정교회 공동체와 온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